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때 그 구절이 들어간 곳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 가운데 복이 있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면 일단 주목해 주십시오.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 구절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직결되는 무엇을 항상 예외 없이 포함하고 있어요. 신구약 전체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복이 있다고 하는가? 시험을 참는 사람. 단어를 정리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시련, 시험, 유혹 이것을 다 커버하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한 헬라어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 생각,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작용의 여러 국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간절한 필요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장기화될 때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련이라고 해요. 근데 이 시련이 장기화될 때 우리는 이 고통과 불편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것을 선택할 유혹에 직면합니다. 그때 이것을 시험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페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부분에도 그리고 뒤에 유혹으로 변했을 때도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봐요. 궁핍이 생겼어요.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불법으로라도, 불법된 방식으로라도 내 궁핍을 모면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된단 말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외롭습니다. 정서적으로 채워져야 되고 누군가 대화할 상대가 있고 기댈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요. 이것이 장기화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측면을 우리는 시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Trial. 그런데 그때 시간이 흘러가고 장기화될 때 불법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라도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유혹이 생긴단 말이에요. 잘못된 만남이나 관계로 들어가서라도 이 외로움이라는 필요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페이라스모스는 이러한 것을 커버합니다. 자, 누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가? 이 페이라스모스를 참는 사람. 왜 복이 있다 했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약속된 것인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러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라 했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시험을 참는 것, 시련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 힘든 일이 장기화될 때 변심하지 아니하고 견디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7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동일하게 어떤 예를 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 미군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이라크에 3년간 파병되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고국을 떠나서 험지에서 3년간을 보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 파병된 미군의 아내에게 어떤 식으로 남편 사랑이 표현될까요? 그것은 외부에서 어떤 시련이나 유혹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남편 사랑이 표현됩니다. 잘생긴 어떤 남자가 이를 도와주면서 아이들에게 잘 놀아줘요. 이 아내는 외롭습니다. 누군가가 기대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스카이프로 얼굴을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랬을 때도 여전히 변심하지 아니하고 현재 물리적으로 없는 그 남편에 대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 힘들고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 대한 헌신, 남편에 대해 마음을 기울이는 것을 내가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궁핍이 있다라고 해봐요. 아까 궁핍이란 예를 들었는데 살아가기 힘듭니다. 궁핍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이 궁핍이 지속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불법한 수단에 타협하고 싶은 그러한 좋은 경우가 생겼을 때에도 손쉽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손쉽게 하나님의 법을 내 당장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그러지 말아라고 한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힘이 들지만 주님께서 신실하게 내 필요를 채우시고 언젠간 내가 원하는 풍요로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그 인자함을 맛보아 알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유혹과 시련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지금 당장에 괴롭고 힘든 것만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도록 권면해 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유혹으로 몰고 가는 시련을 이겨내십시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가끔 설교 가운데 요셉의 예를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그 본문을 생각하고 좌우에 연관된 사실들을 묵상해도 요셉이 그때 취한 결단은 우리 시대에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너무 예외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이 팔려서 애굽에 떨어졌을 때 그리고 형제들과 부모에게 격리되어서 부림을 받게 되었을 때 17살이고 그때로부터 2, 3년, 4년, 5년 많아봤자 4, 5년 지났을 거예요. 애굽에 아람 말을 익혔을 때 한 5년 잡자고요. 그러면 22살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어쨌든 격리되어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 그리고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 가운데 새로운 언어를 익히면서 노예로 살고 있다는 이 생각 드는 22살의 청년에게, 그리고 22살 같으면은요 지금 이쪽이나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 애굽이나 정욕이 가장 최고조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서적으로 버림을 받았다든지 외롭다든지 격리되었다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을 몰아가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때까지 믿고 있던 도덕적인 스탠다드를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22살에 가장 정욕이 최고조에 이르는 나이예요. 그랬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사랑하는 표징입니다. 두 번째, 불펜이 지속되어도 탈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불펜이 지속되어도 내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도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처를 함께 한다고요? 내 말을 사랑하여 지키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충분하게 그분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작은 몸짓, 행동, 생각작용,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터치합니다. 세 번째, 시련이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계속 연습하세요. 시련이 닥쳤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려고 애쓰는 것을,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현재 위기를 모면하려는 이런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힘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타협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현재 위기 모면하려고 타협하는 이것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갈등하는 그 자체가요.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바로 툭툭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본능적으로 세상 방식대로 상식선에서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이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때로는 이 고민 과정 가운데 우리가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또 이기기도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 성도의 크고 작은 실패와 성공이 그분을 기쁘게 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이 구절이 예상치 않게 다가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느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다니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뭔가 다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를 지배하는 정신은 지금은 이것이 멀게만 느껴지지만 마지막 때 교회를 지배하는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무장해야 될 어떤 스피릿, 정신 상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분을 향한 affection, 애정과 그분을 향한 헌신에서 나오는 어떤 확신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불타는 누구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의 신부 말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서 그분께 헌신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는 신부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아주 세속적입니다. 세상적입니다. 세상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수년 전부터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되어질 무언가를 예언적으로 시작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아가서 8장 6,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사랑은 마른 물로도 끌 수 없으며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비웃음을 당하는 그러한 것. 이 사랑은 마른 물로도 끌 수 없대요. 세상적인 관심이나 재력의 유혹이나 어떤 정욕적 쾌락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멈추게 하지 못해요.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지금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으키고 계세요. 홍수라도 삼키지 못합니다. 환란과 핍박의 거대한 방해 세력과 같은 거대한 홍수가 일어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때도 이 사랑에 사로잡힌 그들을 세계적인 어둠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 환란이라는 그 어둠이 이것을 파괴하지 못해요. 저 여러분은 이 부르심을 받아서 조금 조금씩 그 주님을 알아가고 좋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좋아하는 그 정도는 아직 그런마 수준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무서운 열심, 그분의 놀라운 전략적 지혜, 우리를 향하신 오래 참아주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분을 진짜 좋아하는, 그래서 온전히 매료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의 환란을 좀 더 지체했다가 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구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크게 임하길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